2021년 3월 9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의 보호하심이 각 교우들과 가정 중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벡 전투로 인해 대패를 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긴 이스라엘. 성경은 베냐민 사람 하나가 전쟁 결과를 실로에 알렸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실로로 달려왔는지에 대해 12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1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끼얹은 채 전쟁터에서 달려와 실로에 도착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끼얹은 것.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극히 비극적인 일을 당했을 때 취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패배를 당했는지 그는 그의 행색을 통해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그가 드디어 실로에 도착하였습니다. 실로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찌 되었는지를 궁금해하며 길가에 의자를 놓고 앉아 전쟁 소식을 기다렸다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소식 듣기를 기다리고 있을 그때 베냐민 사람이 드디어 뼈 아프고 수치스러운 전쟁 패배 소식을 전하였다 성경은 12절에서 기록합니다. 성경은 12절에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이라의 히브리어는 자아크. 이것은 큰 불행을 당하였을 때 거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크게 소리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이 수치스러운 패배를 이스라엘 전체가 크게 좌절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전쟁 소식을 듣기를 기다렸던 엘리는 그 소식을 듣기도 전에 먼저 사람들의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이 98의 엘리, 눈이 어두운 그에게 그때 누군가 달려와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달려온 이는 자신이 전쟁에서 도망쳐 왔다고 말합니다. 엘리가 어찌 되었냐 묻습니다. 이때 성경은 18절에서 엘리에게 전쟁의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에 대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하무바세르인데 이는 주로 슬픈 소식을 가져오는 사자를 뜻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뼈아픈 패배인지를 다시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중에서 살아나온 사람이었지만 안도의 모습은 없이 그저 슬픈 소식을 전하는 그를 통해 엘리는 전쟁의 결과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처참한 소식이었습니다. 엘리에게 이 소식은 세 가지가 겹친 비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 소식이 그 첫 번째였고 자기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두 번째 비극이었으며 마지막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정, 민족, 그리고 맡은 사명, 그 모두에 걸쳐 들을 수밖에 없었던 쓰라린 소식들이 엘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결국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성경은 엘리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가 제사장 직을 수행하면서도 더불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사사의 직을 함께 병행해 왔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끈 수장도 결국 이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 가문의 비극은 이후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성경은 19절에서 엘리의 며느리이자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의 때가 가까웠을 때에 이 소식을 듣고 조산을 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아픔 중에 그녀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9절 보시면 아파서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몸을 몹시 비틀 정도의 고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중에 해산함으로 아들이 태어납니다. 주변에서 아들이 태어났음을 여인에게 알려주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말하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가봇에 대해서는 영광스럽지 못한 혹은 영광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일순간에 죽었으며 그 가문의 직책인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탈취당함으로 그녀는 자신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광 모두가 사라졌다 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철저히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상 초반부터 그려져 온 엘리 가문에 대한 징계,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은 엘리의 영적 나태함, 안일함이었다고 우리는 다시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보내고 사무엘을 통하여서도 그 가문에 대한 멸망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끝끝내 그 경고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와 엘리 가문은 이렇게 징계당하게 되었고 더불어 이스라엘도 쓰라린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기회가 아주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엘리는 어쩌면 그리도 무심하게 흘려보냈을까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유 없는 하나님의 징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런 근거 없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초반부터 이어진 엘리 가문의 이야기는 왜 오늘 그 가문이 이 같은 참상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 가문의 시작과 끝을 다본 우리는 과연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여기서 취해야 하겠습니까? 영적 예민함을 소유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되돌아보면 사무엘상 처음부터 4장까지 지속적으로 언급되어지는 것은 바로 엘리의 육신적 노쇠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엘리의 육신적 노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영적 예민함이 무뎌졌음도 함께 뜻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엘리는 자기 가정과 이스라엘이 영적 타락으로 빠져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가 보여주는 안일함과 나태함은 바로 거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아버지였고 제사장이었으며 사사였습니다. 가정과 민족의 리더였습니다. 그러한 위치의 인생이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면 그가 이끌어가는 가정과 공동체가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는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음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다름없는 내일로 매일을 살아가면 이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음을 우리가 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예민함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민함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예민함을 소유했는지에 관해서는 죄에 대한 투쟁과 즉각적인 회개가 삶 중에 있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중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 인생이 참으로 영적 예민함을 소유한 인생인지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그의 말을 보면 우리는 영적 예민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말이 영적 예민함을 소유하고 있는 인생이었던 요셉과 그렇지 못한 인생인 엘리와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죄를 알면서도 보고 들었으면서도 무엇도 하지 않은 엘리. 그에 비해 요셉은 어찌 악을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겠냐며 거절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 비록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도 되나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죄악에 대한 단호함, 영적 예민함을 소유한 인생에게서 볼수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엘리를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 난이 정도는 아니야라고 혹시 스스로 자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예민함은 처음부터 무뎌지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들의 순응에서 말씀에서 떠나 점점 멀어지면 죄를 향한 영적 예민함도 조금씩 무뎌지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 하여서 내버려 두면 그것이 서서히 우리의 삶을 잠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우리 삶 중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영적 예민함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영적 연약함으로 인해 지은 죄를 모두 주 앞에 속히 회개하여야 합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그 영혼을 귀히 보실 것입니다. 엘리 가문의 징계를 보며 우리 아는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라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의 몰락의 이야기를 우리 중에 이렇게 주신 이유는 이 가정을 통한 영적 교훈들이 계속하여 전달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그 인생과 그 가정과 속한 공동체에 영원토록 그 영광이 머물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의 영광과 영원토록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랄 때, 엘리와 그 가문의 영적 실패에 대해 우리가 중히 여기며, 엘리는 잃어버렸던 그러한 영적 예민함을 우리는 항상 소유함으로, 죄와 악의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늘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의 가정 중에 일어난 징계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보내셨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서 그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예민함을 잃어버린 엘리, 결국 이러한 결과를 맞게 되었음을 우리가 중히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엘리와 그의 가정 중에 이러한 징계를 맞게 했는지 우리가 그간 너무나도 잘 보아왔는데 이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맡겨진 것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함으로 인해 가정과 민족 모두에게 뼈아픈 그리고 수치스러운 시간이 도래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악에 대하여 영적인 예민함 잃지 않게 하셔서 무엇 하나라도 말씀에 비추었을 때 그것이 믿음의 것이 아님을 알면 행치 않게 하시고, 부지 중에라도 혹은 영적인 연약함에 죄를 행했을 때 속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의 영광 가운데 항상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중에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영광 중에 살아가는 각 교우들과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실 때각 교우들 생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각 가정과 지체들마다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고 확신하며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믿음의 자녀들과 주의 젊은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의 학업을 공부할 때에도 주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시며 주께 사용되어지는 지체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